10월 1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졌다는 걸 얘기하면서 방심할 상황 아니라고 했는데 수치가 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와 집회 참석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부터 철저히 지키는 게 좋겠죠. 늘 강조하지만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두기만큼 확실한 방역 대책 없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금감원 대상 국감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라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팀 증언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 지시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감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경우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원할 경우 군대를 늦게 가는 건 가능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 입국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상실감을 고려해서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일본 총리는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협상 카드로 내걸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 지 하루 만이죠. 특히 추석 가족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7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요. 역시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일주일을 넘기는 게 힘든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하루 만입니다. 전체 확진자 102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69명, 해외 유입이 33명으로 국내 발생자 수는 이틀째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이 50명입니다. 이 밖에 대전 9, 강원 4, 충남 2명, 부산, 광주, 충북, 전북에서 각각 1명씩이 나왔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엔 서울 서대문구의 장례식장, 경기 동두천시의 친구 모임, 수원의 스포츠센터 등등 말 그대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전에서는 추석에 모인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가족 7명에 더해서 이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또 이 원아의 엄마와 할머니 등 가족까지 번지면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 원 일가족의 큰사위가 직업이 목사입니다. 큰딸과 큰사위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교회 수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약 70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접촉한 남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선을 조사한 결과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연수원에서 약 70명 정도가 거기에서 수련회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약 70명의 사람이 한 곳에서 종교 관련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과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셨듯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마스크 쓰는 것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한 달 뒤부턴 과태료도 물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맞는 건지 꼼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집회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죠.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는 왜 안 쓰냐, 그 마스크 쓰시면 어떻겠냐,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말을 건네거나 그러면 시비를 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계속 뭐 자주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친절하다 기사가.
마스크 좀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은 승객이 결국 구속됐죠.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버스를 탄 승객이 운전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죠. 턱에 걸치고 있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난동을 피운 겁니다.
자, 이 중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다음 정거장까지 쫓아와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부터 이 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데 경찰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사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출발해서 때렸다라고 했다는데 네, 구속됐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집회 상황입니다. 이 집회 때는 주최하는 쪽도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주최 측이 우리는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썼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위반 시에는 처벌도 더 셉니다. 위반한 사람은 최고 10만 원을 물고 관리 그 책임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정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마이너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하는 경우였고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이나 뷔페, 노래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시설만 마스크 단속 대상입니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이나 PC방은 물론이고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여기에 더해서 뭐 오락실, 일반 음식점 등 중위험 시설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지자체별로 기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보통 쓰는 KF 숫자,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해서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합니다. 탄력 썼다고 해도 입과 코를 드러내는 턱스크,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비말이 아니라 먼지를 차단하는 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면담 때 저 망사형 마스크 써서 논란됐던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저는 이거 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저는 저기 포장지 보니까 0.44 마이크로 저거를 97.1%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씨앗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워낙 광고도 많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홍보 문구만으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식약처가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하는 한편 구매 시에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착용에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들입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또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상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또 시합 경기나 공연을 할 때, 마지막으로 결혼식 중에 신랑과 신부, 또 양가 부모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부터요,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주는 만 13세에서 만 18세 중고등학생이 맞고 다음 주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다음 주엔 만 62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층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독감 백신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1단계 하루 만에 신규 확진 3자릿수,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했죠. 아까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저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맨날 보는데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마스크가 워낙 중요한 일이고 또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독감 백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그러니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가 됐고요. 중단된 지 3주 만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보건소와 병원 앞에 길을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시민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재개된 무료 접종을 맞으러 온 건 중고생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유료 백신을 맞으려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상을 고려해서 무료 접종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했는데요. 이번 주는 중고생, 다음 주는 만 70세 이상, 그 다음 주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에게 차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트윈데믹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보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높아진 그런 상태잖아요. 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백신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소위 이른바 물백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런 우려인데요. 그리고 이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논란 이로 인해 100만 명분 이상의 물량을 회수하면서 백신 부족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자, 오늘 국회 이 보건복지위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색 입자가 발견돼서 신고된 주사기입니다. 소장님, 백색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동정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의 단백질 응집이죠?
이 경우는 특정 원액과 특정 주사기가 상호 반응을 한 그런 케이스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어떤 성분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백신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는 이 백색 입자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를 국민에게 발표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흘 동안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약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게 그 백색 물질이 나타난 부분도 10월 6일 날 발견했다가 3일로 10월 9일 날 또 중단을 시켰어요. 좀 이게 신속하게 왜 대응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왜 조치가 늦었냐라는 데 대해서 이희경 식약처장은 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를 하느라 발표가 늦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신뢰는 잃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 복지비 국감에서 독감 백신이 제일 큰 쟁점이었군요. 자, 최 반장, 그러면은 이제 회수되는 물량만 100만 도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양이 부족하진 않아요?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 회수되는 물량이 정확히 107만 190 도즈, 뭐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올해 독감 백신의 생산량이 애초에 조사했던 것보다 40만 개 정도 늘어서 우선은 이 물량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도 뭐 약 67만 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못한 채 식약처는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110만 도즈 하면은 지금 국민의 이 세금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의원님, 이번 거는 회사에서. 아니,
그러면 이 110만 도즈가 없어져 있으면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예상했던 생산 계획보다
아무도 책임지는 분 없고 우리 뭐 식약처는 식약처대로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럼 이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폐기된 게 100억이나 돼요.
의원님,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하 승인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였고 이번 그 한국 백신 경우에는 자진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백신이 부족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제 말 안 맞습니까? 네. 지금 백신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백신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자, 청와대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졌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뉴딜 사업을 논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고 뭐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다 이런 구상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기존의 두 축에 더해서 지역 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요. 뉴딜 전체 사업비 160조 원 가운데 75조 원을 지역에 투자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네, 지역 뉴딜 사업 사례로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뭐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국도 내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뭐 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지자체가 뉴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야 잠룡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됐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지역 역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왔다면서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목에서 문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판 디지털 뉴딜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또 다음 달 시범 사업을 앞둔 공공 배달앱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사업이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 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는데 이게 확산 흐름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상황도 저희가 또 정치부에서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엿새 만에 신규 확진 세 자릿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을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은
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낙연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버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독한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에 이 병이 또 도졌다라면서 비판하는데요. 무슨 병일까요?
야당의 고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야당의 주장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옵티머스 수사팀을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 이런 수사는 정말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함으로써 의혹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사 4명 증언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라임과 옵티머스 두 개의 사건인데요. 먼저 이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태를 인지한 경영진들이 향후 게이트화를 걱정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혁진 전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가 되어 있고 또 펀드 운영에도 관여돼 있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럼 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저 이 금융감독 차원에서
일단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예. 이렇게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뭐 어떠십니까?
그럼 문건을 뭐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 네네.
자, 뭐 이런 문건과 함께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라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죠. 자, 야당은 검찰 수사 당시 관련 내용이 조서에서 누락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 이 또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바 없다라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추 장관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은 걸 그리고 또 자세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문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오해가 야기되고 있어서라면서 사실상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이 또한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진짜 가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언급된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이 강기정 전 수석,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이 김봉현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강세 대표를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한 20분 정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몰랐고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합니다.
10번 양보해도 5천만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돈을 주렁주렁 넣거나 들고 와서 전달한다. 이건 정말 너무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이강세 씨의 이야기는 다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라는 이야기고 김봉현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앞서 뭐 금감원장의 입장도 들어봤지만 오늘 정무위, 이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야당은 이 두 사건을 놓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여권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후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금융당국과 유착을 도운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건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자, 그리고 금감원을 향해서도 야당은 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금감원은 언제 인지를 했죠? 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그래 금감원이 작년에 라임 사태가 터진 후에
2020년 4월 서면 검사에서 확인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여권에서는요, 뭐 외국계 금융회사의 보호배당 문제나 뭐 암보험 지급 문제, 또 은행 채용 비리, 뭐 차고송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두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좀 자제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다만 여권에서도 이 두 펀드는 사실상 사기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뭐 보호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폰디 사기, 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라임의 경우도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폰지 사기가 진행됐었습니다. 누가 사기를 쳤고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어제 금융위원장님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전국 내관대나 국민의힘 권력형 게이트 특검에야 민주당 뭐가 나왔나 야당 고질병입니다.
네, 금감원을 상대로 한 오늘 정무위 국감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 발제에서도 봤지만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상당히 치열한데 금융위도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확인된 불법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즉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선 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 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 감찰을 진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이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라면서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선 부실 수사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식 문제 제기라며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무위 국감 관련해서는요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국방위에서는 병무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실제 군대를 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이었는지를 놓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왔고요. 병무청장은 현역 입영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을 했죠.
네, 앞서 이 추미애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아들이 적어도 현역 입영은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 정치인인 엄마를 고려해서 군대를 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른 민주당 의원도 군에 안 가도 될 사람인데도 군에 간 것을 상찬하지는 못할 망정 문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옹호를 하기도 했었죠. 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추 장관 아들이 현역 입역 판정을 받은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 들어갈 때 본인이 처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역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병역 판정 검사 당시에 이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병명,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사유로 면제를 받은 사유는 없었습니다.
자, 뭐 추 장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법사위는 대전 뭐 법원에 대한 이제 국감이 진행되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추 장관 직접 출석을 해서 뭐 고성과 공방이 오갔다는 소식 뭐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예.
사실 근데 이게 뭐 말로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 얘기는 저희가 영상으로 못 소개를
그렇죠. 못 뭐 맥락이 예.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뭐 논란이 벌어졌는지 공방이 벌어졌는지 좀 안하다 할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서 과거 야당의 뭐 주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소설이라고 했던 추 장관이 어제 장편 소설이라면서 재반박을 했는데요. 어떤 대목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아홉 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이. 소설이 소설로 끝나지 않고 장편 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아니,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자, 야당 의원들은요. 또 추미애 장관의 뭐 이러한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반대로 판단은 국민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건데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치 스토킹하듯이 반복해서 모욕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이 앞서 보신 윤한호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은 다른 대목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윤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권력 비리, 부정부패 누가 척결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참,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예,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이제 확 와닿네요. 어제는 저희가 그 속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오늘 병무청 국감에서는요 유승준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 고반장이 소개했구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승준 씨가 다시 소송을 냈는데. 병무청은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죠?
네,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이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렌탈한 사람입니다. 입국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승구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모 총장은 입국해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국회 발제가 아니죠. 이제 고반장 발제에서 저희가 짚어보겠지만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오늘 동시에 1, 2위를 휩쓸었죠. 또 한 번의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최근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고 또 일부 논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병무청 국감에서 오늘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연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병무청은 문체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를 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면서 대중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우수자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연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라는 방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도 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의 감축 기조, 또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질 않아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중문화 우수자에 대한 병역 연기가 가능해진다면 BTS 멤버들의 경우에도 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BTS 멤버 중에서 이 맏형이죠. 이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국감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무튼 여야가 그 지루한 설전 또 공방 계속하고 있고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또 맹탕 국감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방탄 국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었죠.
네, 오늘 이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게 어딘지 아세요?
아, 정말 진지하게 묻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소방청 아니, 국감이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네. 아침에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 나누잖아요.
네.
반장들이 이제 그 상임위원회 챙기잖아요. 저는 다 챙긴다니까.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이상하네. 네. 잠깐만, 대단하십니다고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국민의 뭐 안전과 생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자, 행안위원들은 이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을 테니 예산을 증액해 부족한 소방 장비 등을 구비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박원주 민주당 의원은 이 지난주 울산에서 발생한 이 주상복합 화재에서 이 고가 사다리 차를 부산에서 이 울산까지 끌어오느라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소방청이 순차적으로 배치를 늘리겠다라고 하자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인 박수영 이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산항 컨테이너선에 적재된 화물에 비해 소방정이 너무 적다, 크기가 적다라면서 이 주요양의 500톤급 소방정을 좀 비치해야 된다라는 걸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박 의원,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박 의원은 이 소방에는 지금이 찬스다. 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돈을 왕창 써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세영교 민주당 소속인 세영교 위원장도 이 부산, 울산, 광양항에 배치할 소방선박 예산을 가지고 오면 여야 의원들이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보기 좋은 그래도 국감다운 국감을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야 권력형 게이트, 여 야당의 고질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나흘째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보통 하루면 끝나는데 심의가 유례 없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타당했느냐?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심의가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규모가 크고 내용도 방대해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여러모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월엔 결론이 났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원은 지난 4월 보안감사 결정을 내렸었죠. 그리고 6개월 뒤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나흘째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감사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본래 감사의 목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 1호기에 대해 국한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상징성이 커져버렸습니다. 그 중심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원장께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 그리고 탈원전 정책 둘 중 하나는 내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보통 하루면 끝나는 심의가 나흘째 이어지자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서로 대립을 해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감사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국감에서 벌써 한 차례 맞붙었는데요. 주구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재무사태 악화의 원인은 탈원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금 통계지표들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경영실패가 아니라고 그냥 실패가 아니라 경영 포기를 해버리시는지 한수원 사장이 경영까지 포기하면서 정권의 주구가 됐지만 원안위 자료를 보면 결국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주구라는 말은 상당히 진짜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그게 주구라는 말은 안 썼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워딩을 딴 것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훨씬 더 심한 얘기도 오갈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피감기관이 갖고 있는 또 이 명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좀 가려서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싶은 생각.
주고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무리 피감기관이라도 말입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이런 감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몇 백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능성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이지.
이때 본 영화의 제목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감사원이 나흘째 손에 쥐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굿 스타트 배드 피니쉬 시작은 좋지만 끝이 나쁘다. 자타공인 정치 구단으로 통하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짱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10월 19일 총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를 용서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대선과 총선 승리라는 성과를 냈지만 끝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예. 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이거 무슨 싱크탱크가 만들어가지고서 무슨 이 국민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창조경제라는 걸 가지고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관철되지 않자 미련 없이 당을 떠나버린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분 특징이 내부에서 불만이 터지면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린다고 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요즘 심기가 꽤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경제민주화 정책이 적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경제민주화에 관련해가지고서 공약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건 공정경제산법이라기보다는 기업규제산법이라는 용어가 옳고요.
여기에 당내 중진들이 도화선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구성을 하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했었죠. 이 자리가 좀 아쉬웠나 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1대 7로 재분배하자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위해 노력해온 비대위의 행보와 맞지 않다며 이런 식이면 비대위가 필요 없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비대위를 맡으면서 자신이 당을 떠난 이유를 걱정했는데요.
4월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로. 그 다시 돌아가면 결국 가서 그건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4월인커녕 벌써부터 당내 반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미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야당의 판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세웠지만 이 역시 불가피하게 수정했습니다. 당초 성대위원장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었는데요. 이를 처리하고 3선에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직 이름도 경선준비위원회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당내 개파 갈등이 불거지자 판을 걷어버린 겁니다. 언론에선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일단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당내 자금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비대위 이렇게 하면 필요 없다.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굿 스타트, 배드 피니쉬. 시작은 좋았지만 늘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결론 못 낸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나흘째 심의.
네, 그 국민의힘 내부에 불협화음이 크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당내에 잡음이 없다라는 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설명이었지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 잡음이라기보다는 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뭐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는 건데요. 주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위원회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제 경선 규칙 만드는 거에 나아가서 전략까지 맡길 것이냐. 그다음에 선거 관리까지 맡길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의견이 있었고 경선 규칙을 정하는 역할로 한정해서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가 필요 없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없었다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뉴스들이 좀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좀 볼게요. 일단 그 지난 추석에 그 현수막 문구가 논란이 됐었죠.
네, 화면으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이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내걸었던 현수막입니다.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라는 글귀 아래에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또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달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창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창문, 원래 이제 창문이라는 뜻이지만 군대 갑옷을 이제 영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거죠.
네, 이 현수막이 논란이 되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본인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에 대한 공통된 문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현수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의미의 현수막에 문구들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있었던 활동 내용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국민에게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당부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현 위원장은 중의적이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방송에 나가서 했다라고 하면서 관심법으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다시 번복했다는 거죠?
네.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김소연 위원장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차례 전화를 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면서 당무감사를 성실히 받는 것을 포함해 당에서 할 말을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도 뭐 일종의 참전을 했죠.
사실 뭐 요즘 뭐 관여하지 않는 이슈가 없을 정도이긴 한데요. 네. 진중권 교수가 지난번에 이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해서 달림은 영창으로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친구 그러니까 김소연 위원장이 이 개표 조작 음모론의 신봉자라는 데 있다라면서 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사람한테 지역위원장식이나 맡기면 어떡하느냐 이 앞으로 계속 사고를 칠 거다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그러자 이 김 위원장도 이 김소연 위원장도 반격에 나선 건데요. 이 저에 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치면 뭐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그쪽 페미들이 말하는 이 사이버 스토킹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페미들 공격받기 전에 자중하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김 위원장이 김소연 위원장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네 진중권 전 교수가 김소연 네,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네. 지역위원장과 제가 조금 전에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네 해가지고. 똑같이 직책이 네. 줄이면 위원장이다 보니
제가 그걸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일부러 그런 거죠.
아 대단하십니다. 네. 김소연 네,
대단한 위원장 좀 이상해요. 네. 좀 뉘앙스가 네. 자 그리고요 조반장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가요 오늘 정치권을 쭉 돌면서 각 당 대표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엔 더불어민주당을 오후엔 국민의힘을 예방했는데요. 앞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겠다 공언을 했었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난 첫 공식 자리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정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약간 실망도 하고 좀 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당론은 그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이게 뭐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 임신부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분들에게 뭐 14주가 지나면은 이건 법 위반이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좀 맞지 않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귀속하는 게 맞다며 정부 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겠다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요. 정부 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담도 오고 갔는데요.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당부했고 김 대표도 양당의 선의의 경쟁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만남은 지금 저희가 봤던 장면보다는 조금 더 딱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인사가 끝나자마자 조금 쓴소리가 오고 갔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정의당의 좀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당은 정의를 나름대로 해요.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긴 뭐지. 여당에 무슨 좀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았는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네. 항상 보면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추미애 네.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만 보도가 많이 돼서.
그치?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면, 아, 참, 이렇게 정의당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뭐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부각이 돼야지 그래도 존재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대화 때는 거의 정책 대담 같은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김종철 대표가 해고를 조금 쉽게 하자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종인 위원장은 전반적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직장 노조 중심이 아닌 산별 노조 중심으로 판을 새로이 짜야 한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금 저희가 봤듯이 이제 정치권을 쭉 돌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에 김종철 대표와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속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결론 못 낸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나흘째 심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받아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첫 유세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힘이 넘친다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세 직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미국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이 1978년 발표한 노래 YMCA입니다.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당시 2위까지 올랐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워낙 신나는 노래라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일 정도인데요.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선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선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래 바로 YMCA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YMCA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개정한 후에 이름을 USMCA로 새로 지어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I'm good at names, right? USMCA, like the song YMCA. Everybody, nobody could remember USMCA. I said, think of the song YMCA. Now everybody says it. They don't remember the previous name of a bad deal, okay? Commonly known as NAFTA.
네, 아무튼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동안 선거 유세에 나서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트럼프의 YMCA 노래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의 YMCA 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무대로 플로리다를 택하고 유세전을 재개한 건데요. 오랜만에 유세에 나서서 기분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무튼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이 춤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유세를 재개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플로리다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백악관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다음 정보를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해 며칠간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대통령이 타인을 감염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연신 자신의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But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state, Florida, to make my official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And here we are.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I'll kiss the guys and the beautiful women and them.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처럼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리 두기도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자, 트럼프는 연설 내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비난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바이든을 항상 슬리피 조, 졸린 조 바이든이라고 부르고 있죠.
It's a lot of people. You know, our competitor, Sleepy Joe, he had a rally today and practically nobody showed up. I don't know what's going on. No, Biden had a bad day.
He forgot Mitt Romney's name. He didn't know what state he was in. And he said, today he's a proud Democrat running for the U.S. Senate. No, you can't tell him. It's a second time.
자, 방금 트럼프가 말한 대목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면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 과정에서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요.
You may remember I got in trouble when we were running against the senator who was a Mormon. The governor, okay?
자, 그리고 유세 연설 도중에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to come together. That's why I'm running.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for the Senate.
네, 물론 바이든 후보는 말실수 즉시 상원 의원 선거가 아닌 대선에 출마했다고 정정을 했지만 트럼프의 조롱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꼭 3주 남았습니다. 바이든이 승기를 이어가서 정권을 뺏게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역전의 성공에 정권을 연장할지 앞으로 3주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이 소식도 잠깐 다루고 갑니다. 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두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과 관영 언론이 아주 난리입니다. 자, 일단 수상 소감 중 중국이 딴지를 건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자,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참고로 밴플리트상은요,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빌려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 이런 전후 맥락을 고려해도 정말 매우 적절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영 매체,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 이 주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가 뜬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이 수상 소감에 분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BTS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한 대목이 한국 전쟁에 이 뛰어들었던 중국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세계 각국 언론과 네티즌들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보이밴드의 수상 소감은 악의 없는 말 같았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지체 없이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논란은 중국의 증가하는 민족주의로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해외의 비판에 놀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 관련 뉴스를 삭제하거나 또는 논조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BTS는 오늘도 빌보드에서 1위를 냈습니다. 자, 제이슨 데룰로와 함께 부른 노래 Savage Love가 핫백 차트 1위에 오른 건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받은 트럼프 플로리다서 유세 재개.
네, 핫백 차트 오늘 1위와 2위를 이제 BTS가 다 석권을 했죠. 자, 그 중국 네티즌들이 뭐 일으킨 그런 논란 사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발제도 설명을 했지만 밴플리트 상은 한미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 이름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밴플리트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1992년부터 수여가 시작됐는데 지미 카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 등 미국 대통령들도 수상한 바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인들이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인 BTS는 정말 적절한 수상 소감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말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한 것도 아니기에 중국 네티즌들과 관영 언론의 반응이 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대체 어느 대목이 중국을 모욕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네티즌들과 미국이 아니고 해외 언론들이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쓰고 하니까요.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관영 매체에서 기사를 삭제한다든지 또 일부 언론은 기사 논조를 수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거나 말거나 BTS가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네요.
네,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또 한 번 핫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가 내놓은 인기곡인 Savage Love에 BTS가 후렴구와 랩을 새로 불러서 리믹스 버전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오른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현재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BTS가 차트 1, 2위를 다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핫백 차트 말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기곡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 200이라는 또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Savage Love가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블랙핑크의 또 신곡입니다. Love Sick Girls라는 곡이 있고 3위가 다시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한국 가수의 노래인 겁니다.
네, 아 요즘 이제 노래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빨리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요즘 이제 노래가 많이 있군요. 자,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 유세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만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 등을 상대할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함께 거론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그를 보라. 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신 덕분에 북한의 위협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 등은 100% 샤프하다라면서 바이든은 60%도 샤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샤프하다라는 뜻이 국장이 평소에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뭐 말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상당히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아닌가요?
아, 그나저나 이제 그 이런 소식도 있잖아요. 일본 소식인데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요?
일단 이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올해 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취재를 또 했던 기억도 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었는데 일본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인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방한을, 그러니까 스가 총리의 방한을 연계시켜서 일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이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보증이 없이는 스가 총리가 방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오늘 유럽으로 출국했죠?
네, 그 유명희 본부장 지금 최종 결선 2인에 네.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국장 네. 다음 나머지 한 명 이름 기억하세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응고지 오쿤.
어, 응고지.
나이지리아.
이웰라, 조신. 이웰라.
아, 맞습니다. 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유명인 본부장 지원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던 유 본부장이 오늘 새벽에 막판 유세를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유명인 본부장은 유럽 주요국을 돌면서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고 또 스위스를 찾아서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WTO 대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받은 트럼프 플로리다서 유세 재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7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낙태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모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위 나선 그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낙태법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굉장히 어긋나게 낙태죄를 유지하고 오히려 형법에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실제로는 여성의 접근권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단체에서 제안하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낙태죄는 완전 폐지, 그리고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 마련, 건강보험 적용.
한편 낙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생명보호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주장하며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부의 요청만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주기는 했지만요,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난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를 이루라고 판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낙태 허용 주수는 어디까지일까를 전문가 단체, 산부인과 의사회나 기타 의학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도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에선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초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학적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임신 10주에서 14주 사이에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는 10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입니다. 임신 23주, 24주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를 2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여성가족의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SNS를 통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안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낙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예고한 안에 따르면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형법에서의 낙태죄는 완전히 드러내고 모자보건법을 좀 바꿔서 보건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인데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반장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요. 저희도 좀 들어봤지만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 여론은 어때요?
네,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네 곳에서 만 18세 이상 천여 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1%,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60대에서 50% 이상이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남성의 56%가 여성의 55%가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화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낙태죄라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규정을 형법상에 두는 것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형법상의 그 범죄 조항은 이제 삭제를 하고 모자보건법 속에서 여성들의 이 임신 중단에 관한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산부가 인공 임신 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 임신 중단을 하도록 규정했고.
네, 그리고 권인숙 의원에 이어서 정의당에서도 이은주 의원이 준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다음 주 중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돼요?
네, 올해 안에 정부 입법 예고안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은 오는 20일에 또 형법은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고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유가 별로 없네요. 앞으로 네. 국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강 반장 수고했고요. 지금까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택배 과로사 벌써 8번째 일자리 위원회 주 5일제 제안입니다.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유니폼을 든 채 제발 우리 아들이 마지막 희생이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8번째 과로사죠.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해 주 5일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택배업계와 함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싸게, 더 빨리만 외친 건 아닌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없지? 조반장이 없구나. 조반, 쪽 거리 두기 하면서 들어와요.